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미디어 시대니까 한 10분 정도 되는 미디어를 준비됐습니까? 네. 미디어를 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이 비디오는 한 10분 정도 되는 간단한 비디오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국제단체 이름이 그 Wycliffe Bible Translators라는 단체인데 현재 한 50개국이 이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도 한 20여 년 전에 이 사역에 참여하는 이제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초기에 이 일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는 단체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21년 전에 공식적으로 한국 지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위클리프 코리아에 해당되는 단체인데 그 당시에 그 사단 법인을 내는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우리 고유 이름을 갖도록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유 이름을 하나 가졌는데 그 고유 이름이 GBT라는 이름입니다. Global Bible Translators라는 단체인데 내용적으로는 위클리프의 한국 지부에 해당하는 그런 단체죠. 작년에 저희가 20주년을 맞으면서 20주년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과 함께 이 사역을 걸어오도록 축복하신 준비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간단한 서로 셀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축하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지나면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나온 성경이 한 10권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2000년 역사는 일종의 그 이어 달리기와 같은 역사입니다. 릴레이 아시죠? 우리 기독교 사역은 어떤 그 탁월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이뤄내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들을 일꾼으로 만드셔서 그분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기 구간을 뛰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다음 구간을 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또 뛰어가는 그런 이어 달리기와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 사역에 대한 문화적인 그 배기지가 있는데 그것은 되게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그 탁월한 걸출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지금까지 세계 교회를 이끌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그게 강합니다. 임진왜란을 요즘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굉장히 그 연속극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보고 싶은데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그 평가를 이렇게 요즘 새롭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누가 막았죠? 이순신 장군이 막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 혼자서 마치 무슨 저 람보처럼 또는 아놀드처럼 다 나가서 다 막은 거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임진왜란을 막은 분들은 우리에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참 그 민병들, 승병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피 흘리고 싸웠던 것이죠. 선교의 역사도 우리에게 지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의 초인적인 사역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참 귀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신앙 공동체의 우리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하셨고 또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이제 비디오 클립을 봤지만 그 릴레이 경주가 19세기 말에 한국에까지 한반도에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는 또 우리도 그 릴레이가 우리 한반도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간을 지금 뛰기 위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 성경도 같은 관점에서 전승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원문이 선교운동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고 보급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죠. 저는 선교사지만 선교사의 그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정의는 선교사가 위대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교사는 있는 듯 없는 듯 현지 교회의 리더십을 키워주고 그리고 빨리 사라지는 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근본적으로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신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원리 때문이고 또 선교 명령은 제자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 정도 되는 거물이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그런 그 뮤지컬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정말 거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사실 굉장히 소박하게 한 생애 그것도 아주 짧은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굉장히 그 좀 우스꽝스러운 명령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과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해내신 일은 요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별로 인상적이지 못한 성공적인 목회자도 못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별로 볼품없는 인간 예수님만큼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사신 그리고 그가 뛰신 무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도 아니고 그 변방에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사투리 냄새가 나는 예수님은 사투리를 사용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는 말을 듣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럼 그런 지방에 아주 그 볼품없는 12명의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거물들을 낚은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을 낚아서 그들을 3년 동안 소박하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버리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해 보이는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죠. 예수님은 그 12사람에게 승부수를 거셨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죠. 근데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명령이죠. 예수님 자신이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이순신 정도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이 시대에 탁월한 인물들, 뭐 빌리 그레함이나 지난 세기에 D.L. 무디나 또 그 전에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이런 분들 또는 우리 십내교단의 이동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보통 사람은 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은사를 받은 분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그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 정도의 삶을 그분의 그 완전성이나 그분의 인격을 떠나서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 뼈를 묻으신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큰 과업을 당대에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턴을 한 구간을 뛰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잘 뛰는 분이 한 10구간, 100구간을 뛰시지 않고 한 구간을 뛰시고 바톤을 넘겨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제자도의 그 핵심이죠. 저는 선교사로 그 선교지를 가면서 첫날에, 데이원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구간이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언제까지일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날부터 떠날 날을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불경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지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선교지에 영원히 있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선교에 대한 좀 그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우리에게 그런 문화가 있어요. 목사님을 대표 선수로 세워놓고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는 출중한 분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빅샷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자기 목사님을 굉장히 칭찬한 다음에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So what?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뭐냐? 너는 뭐하냐? 라고 주님은 물으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몇 분 목사님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을 활용해서 내 구간을 뛰어야 할 거다. 근데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간은 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야라는 곳에 있는 모스코나라고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그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죠.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 여기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개해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안에 삶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미개해 보이는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우리 가정이 다가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뼈를 묻게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뼈를 묻어야 되겠지만 뼈를 묻느냐 안 묻느냐가 선교의 핵심은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도 뼈를 안 묻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읽고 싶은 본문이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한 바울 선교사의 모델을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그 비디오와 연관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 선교에 관한 중요한 그 베이식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 하나를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저는 내려가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늘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인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약간 개역성경을 약간 손을 본 성경입니다. 개역성경을 그대로 거의 뒀는데 약간만 손을 보아서 제가 두 절을 읽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하고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읽는 게 아니니까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장면은 바울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내가 언제쯤 되면 이 선교 사역을 손을 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마땅하게 참고한 구절이겠죠. 우리 선배 대선배 바울 선교사도 떠났더라고요. 선교지를 그것도 3년 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3년이냐 10년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난다는 사실이고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한국형 문화에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진정한 제자도가 잘 구현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한번 해맥이면 영원한 해병인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영적인 리더면 그분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여러분이 젖먹일 때는 의존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부모 의존조차도 시한부죠.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야, 너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말고 평생 나랑 같이 살자.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예. 물론 그러고 싶죠. 부모 입장에서. 지금 우리 막내가 이번에 이제 여기 오스틴에 오는데요. 저는 셋을 뒀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졸업반이고요. 둘째는 지금 이제 금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둘 다 한국에 있는데 뭐 걔들이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저희가 미국에 유학 올 때가 81년도인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도 81년에 여기 오스틴에 오셨더라고요. 저도 81년에 미시간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돌쟁이였습니다. 80년생이니까 둘째 애를 막 나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희가 유학 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목사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엊그제 같은데 다 떠났고 이제 막내가 나중에 태어난 막내가 막내는 좀 떨어져서 났어요. 86년생인데 걔도 벌써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막내를 끼고 있었죠. 우리가 여기 국제본부로 오면서 막내가 그 당시에 중3이었으니까 중3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달라스에. 달라스에 우리 그 위클리프 인터내셔널 헤드쿼터스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중3으로 왔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여기 오스틴으로 대학 이제 떠나보내는 이제는 정말 빈 둥지 그 empty nest가 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근데 그 막내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뭐 막내를 안 둬보신 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막내인데다 더구나 딸내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틋합니다. 그래서 정말 꼭 뭐 시집보내는 부모님 마음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야, 얘를 이제 여기다 떼놓고 우리 부부만 덜렁 있는 게 그게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 때는 야, 너 시집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그냥 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막내를 축복하는 말이 아니고 저주하는 말이죠.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우리 한인 부모들의 문제가 뭐죠? 그냥 그 tough love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에 끌려가지고 그놈의 정 때문에 얘를 그냥 끌어안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우리 한국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뭐 쉽게 말하면 요즘 것들이죠. 요즘 젊은이들의 정신연령이 너무 낮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요즘 것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녀를 부모에게 디펜던트하게 키울 때가 있죠. 당연하게. 그러나 이제 벌써 청소년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존중도 해줘야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가 성장한 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주고 젖을 떼주는 그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그게 사실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척 스윈돌 같은 목사님은 그래서 제자도의 원리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기독교 사역의 원리로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의 명령이 제자도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생각, 아하, 그 재밌는 일이다. 선교의 명령이란 게 전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돼요, 물론. 전도만의 명령이 아니죠. 제자도의 명령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교라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63억이 있는데, 63억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의 명령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한번 63억이 어떻게 63억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와요. 성경을 안 봐도. 63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63억이나 됐어요? 이 지구가 지금 인구가 너무 많죠? 여기 오스틴만 와도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그 명동에 주말에 한번 나가보세요. 좀 징그럽다.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동포들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그 사람의 인파에 밀려가지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도대체.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많이 난 겁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인구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죠. 예? 뭐 한 번에 여러분 기네스북에 제가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많이 났나 싶어서 기네스북을 한번 봤어요. 근데 범인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여인이 평생토록 가장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이 몇 명 낳게 몇 명 낳을 것 같습니까? 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명 정도 낳을 수 있겠는가 한번. 내가 평생 최대 다산을 한다면 몇 명 정도 낳습니까? 놀랍게도요,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200년 전에 그 여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알아봅시다. 근데 그 여인의 남편 이름만 알려져 있어요. 러시아의 농부인데, 페어돌 바슬리에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평생 몇 명을 낳냐면 69명을 낳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계산이 안 나오죠. 69명을 어떻게 낳을 수 있나? 69명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69명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낳았어요. 그 사람. 근데 얼만큼 전략적으로 낳냐면 실제로 출산은 27번을 했습니다. 69번을 한 게 아니고 27번을 했는데 어떻게 69명이 됐을까요? 예. 단 한 번도 한 명을 낳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16번을 쌍둥이를 낳고요. 그 다음에 7번을 세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4번을 네 쌍둥이를 낳습니다. 예. 가정에서는 흉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이죠. 잡았죠, 범인.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어? 여기 오스틴도 오늘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녁 약속을 했는데, 30분이나 늦었어요. 제가 그 지금 노스 오스틴에 지금 모텔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도 저는 소도시라서 그냥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는데 트래픽이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트래픽이 많은 거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바슬리에프의 부인 때문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63억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과 저처럼 보통 사람들 평생 가야 한 명, 두 명 저처럼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세 명 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는 초만원입니다. 그걸 반대로 적응하면 돼요.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의 그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왕이 되면 되겠다, 내가. 그렇죠? 오순절,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됐어, 3,000명. 한번 설교했는데, 그렇게 좀 돼야 세계 선교가 되는 거지. 아, 이거 뭐, 우리 평생 가야, 1년 내내 가야, 뭐, 한 명, 두 명 전도하고 할까 말까, 이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시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남은 평생 단 한 명, 100명도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남에게 단 한 명이라도, 뭐 두 명이면 더 좋고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전도에서 그치지 말고 그분도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또 얘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냐면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남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한 번만 카피되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쌀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게 창조의 섭리에서나 제자도의 원리에 나타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단 지구가 63억이 된 게 그 퓨어더르 바슬리에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죠? 자, 지금 남아있는 과업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믿었죠? 그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날이면 날마다 그렇습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킨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있어요. 그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고넬료 한 사람한테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버티기다가 성령께서 시청각 교제를 세 번이나 돌렸어요. 이렇게 비디오를 세 번이나 본 다음에 그때서 깨닫고 겨우 엉거주춤 간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인 사행심에 빠져가지고 뭐 전도에 잭팟을 터뜨리겠다, 이거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100명까지 더 아니라니까요. 한 명. 그저 1년에 한 명. 또는 정 뭐하면 평생에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바뀌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남한테 전도하는 데까지만 가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퀵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63억이거든요. 간단한 산수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 여기 오스틴에, UT 오스틴에 유학 와가지고 수학 박사가 돼야 되는 사람, 계산이 나오는 산수가 아니고 간단한 산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안 주셨어요. 방정식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처럼 평생 가야 한 명, 두 명, 세 명 낳는 그런, 번식을 통해서 세상이 초만년인 것처럼 이 세상을 복음하는 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대표 선수 말고, 목사님도 목사님 몫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세계 선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매일같이 나가서 저작을 해서 한번 외치면 3,000명씩 믿는다 합시다.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자, 우리 여기 맨 앞에 계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지금 전, 미안해요. 자매님을 제가 픽해서. 할 수 없어. 앞에 앉았으니까. 근데, 63억인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3억인데, 크리스찬이 자매님 한 명만 있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63억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매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자매님한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플랜을 내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플랜이 나와야 된다. 네, 사람을 만나요? 예. 뭐죠? 63억을 혼자 하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이요. 내게 오순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 번씩 하면 3,000명씩 믿으면 될 것 같죠? 된다 합시다! 하나님이 좋아요. 자매님이 그 플랜을 내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매일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생애가 바뀌는 그런 전도를 자매가 한다면 얼마나 걸려야 63억이 예수 믿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6,000년 걸려요. 6,000년. 그러니까 3,000명씩 믿게 해줘도 그 오순절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자매에게 주신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자매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 명 말고 한 명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서. 한 명. 한 명을 할 수 있겠죠? 한 명,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그러면 몇 명 되죠? 크리스찬이? 두 명 되죠? 내일 그 형제나 자매하고 같이 또 나가서 한 명씩만 해요. 내일 하루 한 명만, 한 사람당. 그럼 몇 명 되죠? 네 명 되죠. 자매도 한 명하고 그분도 한 명 하니까. 그렇죠? 네 명이 또 하면 여덟 명이 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63억을 전도하는 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6,000년이 걸립니다. 6,000년. 근데 한 명씩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열심히 머리를 돌리는 소리가 지금 나는데 제가 했어요. 그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34일 걸려요. 34일. 안 믿어지죠?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34일 걸립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대표선수 문화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대표선수 아니죠? 목사님을 대표선수로 세워놓고 여러분 뒤에서 그늘 뒤에서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러면 절대 세계복음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꿔야 할 것은 내가 빌리 그레함이 되겠다, 무디가 되겠다, 이동원 목사님이 되겠다, 그런 꿈 꾸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확률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건 뭐가 같으냐면 나도 69명을 한번 놔보지 하고 또 집에서는 흉내내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집에서 흉내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젊은 형제들, 자매들 많은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를 만나서 평생 한 명, 두 명 낳으세요. 건강한 아이들. 잘 기르세요. 그리고 분가시키세요. 평생 너 취직장 가지 말고 나랑 있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 하잖아요. 사실 주님이 주신 과업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 열전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만큼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한 구간을 뛸 수 있으면 된다. 여기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역할을 하죠. 지금 바울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바울도 빅샷이거든요. 예수님 정도의 빅샷은 아니지만, 그럼 에베소라는 곳에 미전도 지역에 3년 전에 불과 3년 전에 가가지고 그가 열심히, 물론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밤낮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라도 만나고 한 사람씩 주님의 제자를 만들었다 말이죠. 훌륭한 사람. 그리고 이제 터가 잡혔어요. 이제는 정말 뭔가 바울을 중심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바울은 떠납니다. 지금. 이게 좀 우리 문화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좀 뭘 좀 제대로 좀 킹덤 오브 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떠나요.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선교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선교는 한시적인 기능을 하는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 중에서 영속되어야 할 가치가 있고 중단되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교는 후자에 속합니다. 정말 되어야 할 가치를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 19세기 우리 개신교 선교계의 전략가로 유명한 헨리 벤이라는 영국의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다. 선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불연속성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척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존 더 베프티스트를 더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역할은 그거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에요. 이것은 영속되어야 할 가치죠. 사랑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다리를 놓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게 선교예요. 마치 제가 아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역할과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귀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80 먹은 아버님이 60 먹은 아들을 종아리를 떼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주책이죠. 아니, 60 먹은 아들을 왜 종아리를 떼래요? 그건 좀 약간 오바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끼고 삽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회학자들이 20대 후반이 돼도 정신 연령이 10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예? 왜? 어린아이들이 경기활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adult children, 몸은 adult인데 정신연령은 낮은 사람들로 세상이 그 사람들이 다 decision making을 하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옳지 않아요. 병원은 귀한 것이지만 병원이 이 세상이 만일 더 이상 질병이 없어서 병원이 망한다면 여기 의료 쪽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축복이죠. 안 그래요? 병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기능이지만 병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이 뭐죠? 환자한테? 자주 봅시다. 아, 보지 말아야지. 안녕히 가시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건강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우리 병원이 망해도 좋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그런 거라. 자, 방금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지금 선교계에서 19세기 선교에서 가장 탁월한 선교사들로 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았던 우리 그 한반도에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가장 최고 양질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여기 아이비리그를 나와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바로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요? 그분들이 선교라는 한시적인 가치를 이해했던 사람들. 한국 교회는 흥하야 하겠고 우리 선교는 쇠하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빨리 되도록 도와줄 것인가? 여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선교의 관점이에요. 제자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전도해서 사람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사람을 5년, 10년 끼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그 81년에 미시간에 왔다가 83년에 여기 달라스로 와서 여기 UT 알링턴에서 언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이 랭귀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 타겟 랭귀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캠퍼스에 우리 한인 학생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그 학부 학생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학원 학생들 그 두 그룹이 있는데, 제가 학부 학생들 성경 공부를 맡았습니다. 대학원 학생을 맡은 그분이 원래 양쪽을 다 하시다가 벅차니까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를 맡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맡기 전에 한 몇 주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대학부 그 학부 학생들 중에 제가 보니까 바로 리더로 분가를 시켜줘야 할 굉장히 성숙한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했어요. 원래 그 리더한테 제가 리더가 아니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아무개는 자체적으로 성경공부 그룹을 또 만들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직 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리더니까 저는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분이 떠나게 돼서 제가 이제 그 UT 알링턴에 있는 한인 학생들 성경 공부를 맡게 됐어요. 저는 맡자마자 그날로 다섯 그룹을 분가를 했습니다. 제가 키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나은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기회를 안 줘서 그냥 밑에 있는 그 다섯 명이 얼만큼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놀고 먹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다 맡겨놓고. 그게 이제 평신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놀고 먹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이 막 코피 나고 막 그냥 이렇게 되면 곤란해. 이거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 다 밀어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모든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사역의 대표선수가 돼가지고 있으면 평신도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에 3천 명씩 회개도 6천 년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네.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한국에 오신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반도 교회가 우리 선교사 없이, 그건 마치 여러분이 사람을 양육할 때 그 골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얘들이 이제는 언젠가는 부모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훌륭한 아이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고 양육할 때 그 사람이 내 리더십을 벗어나서 자기가 또 재생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막 드러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도 선교사가 자꾸 히어로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현지 교회의 리더들이나.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제 방금 영화에는 그 존 로스라는 분이 먼저 소개가 되죠. 그렇죠? 그분은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 만주 땅에 있으면서 한만 국경을 넘나들던 우리 그 행상들을 전도하죠. 여러분이 상도 그 보셨죠? 임상옥의 그 후배들이에요. 임상옥의 후배들이 맨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 역시 그 고넬료처럼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의 소리에 깨끗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만나요. 그래서 한국의 그 이 상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믿었던 그 상도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역시 처음에 크리스천들이 되죠. 그 사람들이 의주상인들이 그 만상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교사가 없어도 복음 위에 설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선교사가 주는 게 아니니까. 믿음은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누가 주죠?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바로 최초의 성경이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 성경이 쪽복음이 번역돼서 밀반이 됐죠. 서상륜, 백홍준, 김진기 이런 사람들. 그 서상륜 같은 사람은 3년 동안 15,000권이나 밀반입니다. 15,000권 한반도. 이 언더우드 아펜스라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많은 성경이 밀반이 목숨 걸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기가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추수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선교사가 없어도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섭섭하죠.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보면 막 껴안고 울잖아요. 예? 그러나 그 정을 끊는 거예요. 자녀가 서럽게 운다고 계속 젖을 먹여보세요. 5살, 10살 먹은 애들 젖 먹는 거 보셨어요? 징그러워서 못 봅니다. 예. 저희가 섬기던 그 모스코나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큰 애들을 젖 먹이고 있어요. 왜? 아, 그 왜 젖을 안 되냐니까 아이고 너무나 서럽게 운대. 뭐 서럽게 울지 당연하게. 터프 러브를 해야죠. 터프 러브. 그렇죠? 끊어야 돼. 그때 울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여기서 바울이 같이 껴안고 울고 떠나죠. 왜? 이제 당신들, 바톤이 당신들, 내가 당신들 구간까지 뛰면 안 돼. 내 구간만 뛰어야지, 당신 구간에 뛰면 이건 아웃이야, 우리 다 아웃이야. 당신들이 뛰어, 이제. 당신들 몫이야. 그래서 그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바로 말씀을 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 한반도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한국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이 개혁성경의 전신이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쪽에서 번역한 것은 로스 번역이나 또 저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한 번역은 번역본에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교회의 백년대계를 결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그들의 그 교단의 차이 그 다음에 신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을 잡고 신구약 성경을 25년 동안 번역했어요. 그것을 우리 현대말에 개혁하고 개혁한 것이 지금 이 개혁 성경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착교회를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렇죠? 선교사가 물러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 이미 시집 장어간 아들, 딸들 집에 찾고 가가지고 밤나라, 대치나라 하신 분 혹시 안 계세요? 그 사랑 아닙니다. 놔두세요. 이거 된장국을 이렇게 끓여도 되는 거야? 여러분, 된장국은 어떻게 끓여야 하느냐가 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맛에 딱 끓이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뭐 그냥 그 질린 것처럼 그걸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잘못된, 여러분 나름대로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사랑이 아니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지금 그 자기 구간이 아닌데 막 가서 뛰어주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그냥 자기들이 뛰다 넘어지더라도 자기들이 자기 구간을 뛰게 해줘야 돼. 그렇죠?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여러분의 개인의 그 신앙생활의 그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뭐, 신학교를 나와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지역사회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또는 학교 캠퍼스나 여기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는 뭐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붙여주시는 여러분만이 접근할 수 있는 목사님 대신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늘 클래스에서 만나는 그 형제 그 자매를 목사님 어떻게 대신 가서 전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있는 그 이웃집 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커스터머들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왜 목사님이 대신해요? 여러분이 해야죠. 그렇죠? 그런 풀뿌리 그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세계 선교의 남은 과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낸 분들이 바로 아까 영화에서 보신 초기 한국교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을 선교사들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77초모대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알았어요. 자기가 서고 앉았다. 이거는 한국교회의 한국의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 그들이 그 역할을 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은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언더우드입니까? 아펜셀입니까? 스크랜튼입니까? 누굽니까? 길선주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를 누가 키웠어요? 선교사가 키웠습니다. 선교사는 안 보이죠? 길선주 목사가. 사람을 키웠다. 사람을 키워. 제가 지난달에 태국에서 3주 있었는데 태국 교회를 사랑하는 그 태국의 리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리더 아누손 분닛 장로님이란 그분이 우리한테 화소를 합니다. 제발 우리 태국에 다른 거 가져오지 말고 돈 가져오지 말고 물질 가져오지 말고 사람 좀 키워달라고 사람 좀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들한테 우리 한국 선교사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당신 나라 교회가 이만큼 큰 것도 당신 나라에 100여 년 전에 온 선교사들이 사람을 키웠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계속 사람을 키우는 그 전통이 확산됐기 때문에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만큼 커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배우고 싶다고. 사람 키우는 거 좀 배우게 해달라고. 건물이나 지 고르지 말고 우리도 돈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좀 키워달라고. 이 바울이야. 사람 키웠어요. 3년 동안 이 사람들 키웠다고. 지금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바로 바울이 키운 사람들. 이제는 당신 턴이요. 바턴을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생애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애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넘겨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서 그 분가해주고 또 이러면 또 다른 사역을 또 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남 있는 사람을 또 전도해서 그 사람을 또 키워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전도왕이 되라고 그래요, 누가? 전도왕 흉내내지 마세요. 아무나 69명씩 못 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흉내낼 거 하나 있어요. 한 명씩 낳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쳐야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도점을 하나를 드리는데,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릴레이가 복음도 릴레이고 성경도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경이 왔고 이제 남아있는 과업을 향해서 우리도 성경을 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토마스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하면서 성경을 주고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같은 그런 분들이 만주에 있으면서도 우리 한반도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만상들을 전도해서 성경을 넘겨주고 그때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그 이수정이라는 그 유학생을 함께 의논해서 또 쪽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스를 손에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그 릴레이를 우리에게 바톤을 확실하게 넘겨준 것처럼 남아있는 과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과업에 한 7천 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약 3분지 1이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3분지 1이. 지금 현재 오늘 통계 정확한 통계는 2644개입니다. 성경 번역이 필요한 종족이 2644개. 우리도 해야 될 게 않겠어요? 지금까지 일을 다 세상 사람들이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911.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제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문을 닫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애매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애매한 게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우리를 뭐 막 환영하는 데는 없지만 우리를 막 이를 갈고 미워하는 데도 없어요. 우리는 대충 적당하게 그냥 끼어들어가면 들어가. 굉장히 탁월한 선교적인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 그러니까 더 이상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생기자 이렇게 생기다 말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지금 뭐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지금 서양 선교사들이 요즘은 우리 얼굴을 부러워합니다. 예? 우리가 괜히 지금 헐리우드 영화나 MTV 보고 그 서양 미인이 미의 기준이자고 자꾸 뭐 그 저 견적을 많이 내고 그러지 마시고 요즘 서양 선교사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이거 저를 보고 옛날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정말 좀 농담 많이 했거든요. 보이긴 다 보이냐 그러면서 저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우리처럼 생긴 게 너무너무 선교지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처럼 될 수만 있다면 수술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과업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마치 그 당시에 그 쇄국정책에 빗장을 걸고 있던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부담,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지게 했던 그분들처럼 남아있는 과업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바턴이 우리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대해서 2000년을 왔는데 우리 대해서 바턴을 놓쳐버려.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 속에 영적인 그 부담 가운데 이걸 증언하세요. 지금 남아있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성경도 없고 복음도 없는 그 2644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누군가가 가서 마치 120년 전에 존 로스하고 존 맥킨타이어가 오고 그리고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있는 사람들이 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가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선교사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해지도록 중보하십시오. 근데 그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전 2025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비전 2025. 비전 2025. 늦어도 2025년까지는, 앞으로 20년 후죠? 늦어도 2025년까지는 아직도 자기네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래서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미전도 종족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가 그 사이에 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끝나면 좋지만 최소한 시작은 되게 하자. 시작은 되게 하자. 그것이 비전 2025입니다. 다시 한번 비전 2025. 비전 2025.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추가해 주십시오. 이거는 위클립의 제목이 아니고 세계교회의 제목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놔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겠는지. 앞으로 2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지금 5학년인데 저도 20년 후에 제가 25년까지 살아있을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일 복음도 없고 성경도 없는 미전도 종족의 5학년이라면 제가 맥시멈 기다릴 수 있으면 몇 년 기다릴까요? 제가 죽기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우리 컨템포러리에게 져야 되죠. 우리 동시대 사람들은. 그렇죠? 100년 전의 사람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묻진 않을 거예요, 주님.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지금 지하에서 울고 있다. 너 뭐 됐냐? 그렇게 우리한테 그러시겠어요? 아유, 저는 본 적도 없는데요? 본 적도 없기는 늘 광화문 내거리에서 만나지 않았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엉뚱하게 따지실 분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고조손자, 증손자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100년 후에 올 사람들. 그러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보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지금 덕담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동시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죠. 성경은 그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중보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해주세요. 비전 2025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넣어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혹시 이 가운데서라도 그 일을 향해서 가는 사람 나와야 될 것이. 모스크바 사람들은 이제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지금 남아있는 2644개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품고 이 일은 지금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다양한 전공,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분들. 지금 저희 위클립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job 타이틀이 350개가 넘습니다. job 타이틀이 350개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UT에서 하는 전공 분야가 다 합쳐도 그 정도 될까? 한 300개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 300여 개 될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공 분야가 다 선교라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슨 전공이니까 나는 관계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적인 부담을 갖는 순간 전공을 그만두고 갑자기 세미나리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위클립 하나에 전 세계에서 모인 5,5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실제로 세미나리를 나오고 그리스 히브리를 공부해서 그 맨 앞에다 실제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수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까 제가 말한 350가지의 그 job 타이틀을 가진 다양한 기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놓고 저같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그 그리스와 히브리를 공부한 사람이 성경 번역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서포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부담을 향해서 기도도 하시고 혹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부담을 향해서 부르시면 돕겠습니다. 밖에 또 그 제가 정보를 좀 갖다 놨는데 보시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비전 2025.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그걸 하라고 윽박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평범한 몫을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 우리 잔을 피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구간을 성실하게 뛰기만 한다면 세계 복음화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세계 교회가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평범한 이 창조 섭리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제자도의 원리를 의외로 도외시하고 진정한 풀뿌리 전도 및 선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기에 진정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야 한 가정을 이뤄서 한 명, 두 명, 세 명 낳는 가장 소극적이고 더뎌 보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이미 63억 초만 원을 이루고 있는데 남은 과업의 완수도 이제 우리 중에 출중한 특별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바턴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일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빕니다. 120년 전에 우리에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말로 정말 감미로운 우리의 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감미로운 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말로 쏙쏙 알아듣게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지난 120년 동안 우리 한반도 또 한민족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턴을 그냥 우리 회중 가운데 또는 한반도에 묻어둘 것이 아니고 남은 과업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도 넘겨줘야 되겠고 성경도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최소한 중보하게 하시고 또 여기 UT 오스틴 참 훌륭한 학교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주셨고 또 이 오스틴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남은 과업을 향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주시고 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이 비전 2025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2644개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세상윤이나 백홍준처럼 또는 존 로스나 존 맥킨타이어처럼 이제 다른 종족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의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빕니다. 받은 복음, 받은 성경, 이제 전해야 할 성경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릴레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개인들과 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계속되는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널리 선포되고 이 오스틴과 텍사스 지역 또 여기에 있는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다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 복음이 그 문화적인, 인종적인, 사회적인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확산되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